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소명의 은혜, 중생의 은혜, 회심의 은혜, 칭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웬 일인가 웬 말인가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이 한 개밖에 없는데 입이 만 개 있다고 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만 개 입을 갖고도 찬양하는 겁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왜?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꼭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양자까지는 과거에 끝난 사건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현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차츰차츰 변화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특별히 내적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하는 짓을 보면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화는 특별히 내적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세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도는 말보다 사실은 성품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된 성품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시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 성화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화되기를 원하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귀중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다 함께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을 읽을 때 이 문맥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을 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방법을 자녀 삼은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살만한 환경도 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함,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건 전생애를 걸쳐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룩하게 변화해야 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다 함께 시작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죠? 성화는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것, 소명서부터 양자까지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화서부터는 예를 들었죠.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코치가 필요하지만은 코치가 잡아주고 물에 뜨게 하지만 물장구는 누가 쳐야 되죠? 그것처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지만은 결국 내가 물장구를 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생에 걸쳐서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첫 번째 죄성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죄성을 버리는 겁니다. 이 죄성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근심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게 할까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성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는가요?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더럽힐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당시 손을 씻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성경은 손을 씻는 것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전통이 아니더라도 위생을 생각하서라도 밥 먹기 전에 손 닦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과 함께 장로들,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한 그 말, 그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으니까는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장로의 유전,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내려온 그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사실은 자기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을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요? 어떻게 공경할까요? 이것저것 잘 챙겨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공경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존경도 하고 또 보호도 하고 필요하면 재물도 사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에게 공경할 그 재물을 그거를 회당에 갖고 와서 고르반 요소리 한마디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들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장로들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적인 탐욕이고 회당의 이기적인 탐심입니다. 교인들은 어째도 상관없어요. 교회만 부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이걸 더 중하게 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있다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좀 손 좀 씻고 먹지 왜 그냥 먹어갖고서 이렇게 시비를 당하나. 근데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는 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그렇게 손을 안 씻고 먹으면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을 씻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손을 씻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각도에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당신들의 제자는 왜 장로들의 유전을 왜 안 지킵니까? 그냥 먹으니까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라고 지금 계속 시비를 걸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손으로 먹는 건 다 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얼로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18절 다 함께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안 씻고 먹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인데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 절 19절 다 함께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배반이니. 악한 생각, 인간의 성격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으로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악들은 나머지 부분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비방하는 것 모두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그 위대한 지금 현대 위대한 목회자인데 목회의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출중하여서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본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잘 따르는데 그분의 비서였던 분이 과거를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저도 마음도 참 안 좋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목회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성화는 이게 사람이 봐서 모를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실수였겠지만은 하여간 성화를 이루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다 함께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빼방 이건 마음에서 먼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더러워지는데 이 죄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그땐 더러움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면서도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욕을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욕먹히고 교회도 욕먹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효자로 살아야죠. 그런데 욕을 먹히는 불효자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을 버리지 못하면은 버려야 되는데 죄성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일날 성화를 이루면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면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화를 이루어가면 죄의 부패에서 떠나는 능력을 얻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도 참 많죠.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훌륭한 그러한 사역자들도 그 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추악해집니까? 목회의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패에서 떠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면 선을 행할 능력을 얻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 그런데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선한 일을 하지 못해요. 능력이 아니 됩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못된 성품, 나쁜 성품이 버려지고 변하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움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구원 이미 받은 내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죄성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이미 받은 은혜를 더욱 살려내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버려야 될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절 다 함께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죄성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2절은 받은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의 길, 경건의 훈련입니다. 요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강의할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이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왜 베드로가 버려라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베드로 전서는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도 1장에 볼 것 같으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쁘고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을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1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장에 계속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쫓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그 죄악들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본받지 말고 성화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계속해서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의 행실 속에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행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물 위에 뜨게 하셨지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물장구를 쳐야 노력을 해야 성화를 이루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기뻐하는 그들, 믿음이 확실한 그들, 초대교회에 얼마나 시험이 강합니까? 그걸 모두 이긴 그들에게 이제 그러므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라.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과 외식과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은 구원의 기쁨은 있었지만 아직 이것이 부족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무슨 뜻이냐면은 1장을 쭉 읽어보면은 거듭났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계속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들 그러므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 끊어야 될 것이 있다. 죽여야 될 것이 있다. 죄성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그게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죠. 버린다는 건 어디 딴 데 가서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이 죄성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힘있게 설교하지만 이 죄성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악독입니다.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생각들. 괴율, 속임수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악담하고 험담하는 모습입니다. 외식하는 겁니다. 시기, 타인의 행복을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질투와 미움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이 넘어지면 좋아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너무 좋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꼽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런데 시기가 있습니다. 비방, 악의 찬 중상, 모략, 악담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칼보다 더 아픈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결국 구원의 은혜는 임하였지만 아직 성화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죄성을 버려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남아있으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아직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악이 있다고 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누가 그런 표현을 썼는지 기가 막히죠. 그렇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참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용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화의 모습을 가지면은 죄의 부패에서 떠나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죄성은 죽이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첫 번째가 죄성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100점입니다. 더 이상 정답이 없어요. 그 외에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도 이루어주시고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2절 보겠습니다. 1절은 죄성을 버리는 것.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갓난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 아이는 뉴번 베이비는 거듭난 자를 뜻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의 갈망이 무엇일까요? 네. 그런 모습 많이 봤죠.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뭐 찾아가요. 생각 너무 이쁘죠. 이건 뭐 본능적인 거예요. 엄마의 젖을 사모한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여기 표현 구원에 이르도록 이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아시아 교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무슨 뜻인가요? 성화를 이르도록 그 뜻입니다. 성화를 이르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시다. 어린아이가 아주 본능적으로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가 왜 엄마의 젖을 사모할까요? 지금 대답이 두 개 나왔습니다. 자라나려고, 또 하나는 배고파서.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어린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첫째, 자라나려고. 1번 자라나려고. 2번 배고파서. 1번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아, 권사님도 동참했습니다. 2번 배고파서. 아,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자라나려고 맞는 이야기지만은 갓난아이는 거기까지 생각은 못합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다고 하면은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성경 안 읽으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솔직히. 아, 오늘 말씀 못 읽었어.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을 못 읽어서 좀 찜찜한 것 같아.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아예 안 배고픈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본문의 말씀 봅시다. 경건의 훈련은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려면 두 가지인데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컵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빼는 방법은 가장 완벽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을 채워놓으면 공기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버리는 거 하고 내일은 채우는 거 하고 아니요.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버리려고 해도 다 못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고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채우고 채우면은 모든 죄성이 죽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같이 이루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시작.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은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어떤 은혜를 경험한 그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있다고 하면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떡으로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밥 먹듯 먹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적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지만 아직 진실되게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악독이 있었고 외식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거 버려라. 그래야 성화가 되는 것이다. 성화는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처럼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도의 반열에 서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단지 집사였던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이 스신데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처음으로 이런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게 시작.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못 박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들을 저주하오니 급살맞게 하옵소서 뭐 이럴 수도 있는 정말 억울한 그 순간이었는데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기억합시다. 가장 큰 사랑, 가장 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삶을 끝마치셨습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60절 다 함께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아파서 서 있다가 돌에 맞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삶의 마지막 부분에 쭉 읽어보면 잘못한 거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돌로 치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화를 충성스럽게 이루는 스데반의 삶의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7장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시장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 삶의 끝자락에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삶의 끝부분에서 다 우리 모두가 끝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성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 소원들은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기업의 오너, 더 높은 직위, 교수, 든든한 직업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원들 많이 있죠. 더 높은 직위, 더 높은 삶, 교수, 직업들의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한번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성경의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면 칭찬과 존귀와 존귀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칭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 훗날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너는 참으로 날 많이 닮았구나 라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얼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은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닮아가는 참 귀한 삶의 시간의 연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소망, 평생도록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으로 나를 많이 닮았구나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삼의 교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그림자처럼 참으로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더 높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